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삼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독립돼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아니면 또 서로 견제하면서 민주주의적인 정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민주주의 정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삼권 분립 원칙이 잘 지켜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행정적인 일을 하고 법에 따라 행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그게 아니고 원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래서 대통령은요, 사실 선출직 5년짜리 공무원에 불과해요. 이게 행정부 수반이라는 거는 국민의 대표들이 뽑은 이제 그 국회에서 만든 법대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5년짜리 선출직 공무원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게 꼭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독재 정권의 영향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은 유산이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등에 업고 처음 초대 대통령 권력을 장악한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요,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인 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분이 얼마나 고약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정권의 토대 아닙니다. 이분은 권력 욕에 사로잡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저지른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치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아주 아주 고약한 분.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유신 정권, 또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 정권 뭐 이러면서 사실 대통령이요, 일종의 억압적인 통치자 노릇을 해온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이라는 호칭 자체도 이게 일제 잔재거든요. 원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어가 일본풍 용어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대통령이라는 호칭이에요. 통령이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군사 조직의 수장을 가리킬 때 통령이라고 늘 썼어요. 거기다가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통령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요즘 어떤 분들은요, 옛날에 왜 우리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잖아요. 그것처럼 대통령이라는 이 호칭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원래 이제 대통령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일종의 회의의 주재자 역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이 삼권 분립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도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뭐든지 거침없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제가 초상집 갔다가 아침 밥 먹으러 갔더니 텔레비전에 막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 새 대통령께서 탈원전 정책 포기하고 이제 친원전 정책 하시겠다 발표하는 것을 제가 어제 들었어요. 이게요, 일종의 그 세계 시민 운동, 세계 평화 운동의 흐름을 역행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이런 그림 좀 나온 지가 오래되기는 했는데 이게요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표시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중국에도 많고요. 일본에도 많아요. 이게 어디 하나 사고가 나면 일본은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중국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나면 3일 안에 우리나라가 전역이 방사능으로 뒤덮입니다. 이게 외교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문제고요. 이게 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원자력은 계속 줄여요. 왜냐하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불이에요. 이게 원자력 폐기물은요 어느 나라도 처리할 수가 그냥 쌓아둘 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밀집도는요 러시아보다는 100배가 더 많아요.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영토가 제일 넓은 나라 중에 여러분 미국보다 20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요즘은 어떻게 해서든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판도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2016년에 나온 영화예요. 한번 보세요. 판도라라고 하는 영화 포스터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조금 여하튼 상업적인 영화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 2016년에 만든 영화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요. 부산 경남 지역만 하면요 한 400만 가까운 인구가 원자력 발전소의 30km 안에 살고 있어요. 고리 원자력 발전소 아니 고리 아니고 영광 원자력 발전소 주변 30km 안에 거의 여러분 이게요 거기 목포 광주 이런 데까지 다 영향 광주 인구가 150만 명이거든요. 영광원자력발전소 사고 나면 전주도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 탈원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아무도 견제가 안 돼요. 이게 언론이 이게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정말 대책 없이 고약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쥐어준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처럼 형식적인 삼권분립 입법, 행정, 사법 분리된 나라도 지금 이 모양인데 여러분 오늘 시편 82편을 보시면 시편 82편을 기록할 고대 사회에는요 형식적인 삼권 분립도 없었어요. 그런 형식적인 모양도 없었다고요. 아 참 제가 원자력 발전소가 제일 값싼 만드는 방법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제일 값싸고 제일 깨끗하고 절대로 아닙니다.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고대 사회에는 이런 입법, 행정 혹은 사법, 삼권 분립의 형식적인 모양도 없었어요. 권력을 쥔 사람이 법을 만들고 권력이 쥔 사람이 통치하고 권력이 쥔 사람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성춘향 이야기 춘향이와 몽룡인가요? 있죠. 맞죠. 이몽룡, 성춘향, 사또.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일이 고대 사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했다고요. 그러니까 고약한 짓을 하는 악한 권력자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지난번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 세워주세요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데 이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은 노예가 될 거야. 그 왕이 뭐든지 다 좌지우지하게 될 거야. 왕을 세우는 것이 절대로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 같은 폭군이 등장한 거예요. 사울이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절대로 사울을 오해하면 우리가 늘 읽으면 우리는 다윗 편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사울이 좀 비리비리하고 사울은 좀 이게 뭐 여하튼 좀 무능력하고 아니고요. 사울은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창을 던져 죽여버릴 수 있는 폭군이었어요. 사울은요. 제사장 일가족을 몰살시키고도 눈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철권 통치한 폭군이었다고요. 40년을 왕노로 됐어요. 우리는 사무엘상 읽을 때 사울이 무슨 누구 눈치 보고, 사울은 누구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거침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었어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왜 믹마스 전투에서도 빌빌거리고 골리앗 앞에서도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전부 승리한 전쟁이에요. 사울이 패배한 전쟁은 유일하게 어제 묵상했던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임당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이 권력을 장악할 때 누구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은 왕 필요 없어, 그 시대에 다 왕이 있었거든요. 애굽에도 왕이 있고 모압에도 암몬에도 뭐 블레셋에서도 심지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 세우지 말고 혈연가족, 혈연가족, 지파라는 것은 혈연가족인 거예요. 가족들끼리 느슨한 부족 공동체 이루면서 자유롭게 살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면서 다만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레위인을 흩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주 독특한 것이요, 레위인들은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고대 사회에 왕 다음으로 큰 특권을 가진 것이 제사장이었거든요. 왕 다음으로. 그래서 사실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의 아들을 대리하는 것이 뭐 제사장인 것처럼. 그래서 하다못해 창세기에서도 애굽 제사장들은 특권 계급이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제사장은 특권 계급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요 아무런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초라하게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요 헌금 드린 것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헌금을 드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들어도 순종을 안 했어요. 뭐 이렇게 흉내는 내려고 했지만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 이게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니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빌어먹는 그런 레위인들, 여러분 이게 무슨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아무런 세상을 호령할 만한 힘 없이 그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라,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드린 헌금 받아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우리 사상이 묵상한 것처럼 레위인이요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양식 얻으러 돌아다녀요. 일자리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헌금을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당연히 먹고 살 게 없었겠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항상 보면 요령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 놔둬도 먹고 살 만한 요령이 있는. 그래서 어떤 레위인은 또 요령이 있는, 그래가지고 첩질할 만큼 아주 화려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레위인도 나타났어요. 타락한 거죠, 타락.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놓으시고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라, 고 사명을 맡기신 레위인 제사장이 제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나타나요. 처음에는 선지자 없고 처음에는 다 제사장 레위인이 하는 일인데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의 불의를 책망하고, 니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그러면서 막 심지어 왕도 책망하고,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합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거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세상에 복이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 거죠. 세상에 복이 되는 제사장 나라. 그런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대표적으로 사울, 하나님이 왕으로 뽑아 세우셨는데 정말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왕권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 시기심이나 질투심, 경쟁심에 매여가지고 한 평생 자기 명예를 지키고 자기 권위를 지키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못 지켰어요.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 체면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를 지키려고 그럽니다. 발버둥 치지만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내 자존심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거를 못 배운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니 평생 몸부림치고 평생 발버둥치는데요, 최소한의 명예도 지키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사무엘상에서 묵상한 바가 있어요. 고약한 왕이었거든요. 폭군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권력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뿐만 아니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하나님 무시한 채 그저 큰 소리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생겨나게 마련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무시한 채 그저 큰 소리치고 기세등등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더욱이 잘난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은 더 조심하셔야겠네요.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말 안 듣거든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선지자 말을 잘 안 들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그저 거침없이 말하고 거침없이 행동해도 괜찮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더 조심해야 돼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 채로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요.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82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어둠에 매여 있으면서 자기가 어둠에 매여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기세등등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려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이를테면 가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집안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엄마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자기 성질대로 자식을 키우려 그러면 집안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요.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사회의 질서가 무너져요.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리사욕을 밝히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는 것은 악한 권력자들, 악한 세력,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는데 고약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릴 만큼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일러서 오늘 본문이 신이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고대 사회의 왕들, 고대 사회의 권력자들이요 다 자기를 신이라고 그래요. 애굽 왕 바로도요 자기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로마 황제들도요 다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신처럼 받들었어요. 그리고 뭐 고대 애굽 왕 바로뿐만 바로나 뭐 로마 황제뿐만 아니고 사실 고대 사회 거의 모든 왕들은요 다 신의 아들, 신이 보낸 사람. 하다못해 우리나라 당군도 그래요. 당군도 신이 보낸. 고대의 모든 권력자들은 자기는 신이거나 신의 화신이거나 신의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세상의 통치자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82편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다 모여봐, 다 모여봐.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라같이 넘어지리로다.
과거에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높은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보라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스스로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신의 화신이다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너희들은 다 보통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과 아무 차이 없이 다 죽을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상관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엄청나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오늘 이번 주에 장례를 여러 건을 치렀는데 장례를 치를 때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야, 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도 죽습니다. 이런 말 하라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죽음 앞에서 겁낼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인생의 끝이 아니고 생명의 땅에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기분 나쁜 소리로 듣는 거 그거 예수 잘 제대로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도 죽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를 잘 치러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큰 소리치고 살 것이 아니고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살 일이 아니고 죽음이 그저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거든요.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될 순간이 죽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 잘 살아야죠.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만 죽음이 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라.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세상에서 마치 자기가 신의 아들을 신의 화신인 것처럼 큰 소리치는 그런 악한 권력자라도 다 무너뜨리시고 다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악한 권력자를 심판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의 권력자를 칭찬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권력자들이요 재판을 똑바로 안 해요. 불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이 권력자가 악인의 낯을 좋아해요. 악한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한 사람을 편들어줘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설령 악한 사람이 있어도 그 악한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악한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하는 사람을 건져주고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짓눌리고 짓밟히고 괴로움 당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 그런 고아들, 그런 곤란한 자, 그런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권력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시는 거죠. 우리가 남들에게 없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재주든지 지식이든지 돈이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재능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면 그거는 그저 거침없이 기세등등하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 돌보라고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으로 남을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주 명철한 어떤 머리를 주셨는데 그 명철함으로 남을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셨는데 그 돈으로 남을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주셨는데 그 지위를 가지고 남을 돕는 게 아니고 연약한 사람 도울 줄 아는 게 아니고 뭐 영향력을 주셨는데 그 영향력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고 그저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랑하고 큰소리치고 이래 목에 힘주고 잘난 체하고 사는 그거 죄라는 거죠. 그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주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간에 그거는 연약한 사람은 돌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묵상했는데요.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는데요. 사울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다급한 처지에 빠지고 다윗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다급한 처지에 빠졌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었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사울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다윗은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이 돼요. 이유가 뭘까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평소 실력입니다. 평소 실력인 거예요. 사울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평소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급하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요. 신접한 여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무당이에요. 무당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고 신내림 받아 사는 무당이 있어요. 기왕 찾아가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배워서 하는 점쟁이가 있고 신내림 받은 점쟁이가 있어요. 신접한 여인이라는 것은 신내림 받은 무당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있는데 그게 무당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연초에 사주 보고 응? 이름 지으려고 장명소 찾아다니고 예배당 앞에 요즘 애들이 막 놀러 와서 어느 날 애들 야 너 이름 뭐냐 그랬더니 예찬이래요. 야 너 예수 믿냐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가본 적이 없대요. 근데 네 이름 왜 예찬이냐 그랬더니 장명소에서 지어줬대요. 장명소 찾아가도 기껏 예찬이밖에 지을 게 없어요. 예수님 찬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점치러 다니는 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슨 어떻게 사주 카페 가가지고 뭐 타로 뭐 이런 거, 손금 보고 뭐 이런 거. 여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귀신 달라붙습니다. 그런 짓 하니까 귀신에 달라붙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얼마나 창피한 짓이에요.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될 짓이 그런 짓인데 사울은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무에게나 창을 던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제사장도 다 죽여버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신접한 여인 박수 쫓아냈다가 또 그 신접한 여인 찾아가기도 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다윗 보세요. 못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기회를 두 번이나 주셔도 이거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거다. 기회를 주셨지만 금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뭐 욕을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안 하거나 술을 마실 줄 몰라서 안 마십니까? 안 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금지된 일인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 안 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기회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금지된 일이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못하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괜찮, 못하는 게 있어야 돼요. 뭐든지 다, 여러분, 그거는 능력이 아니고, 그거는 죄에 불과한 거예요.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을 때 화가 나가지고, 다 칼 쳐라! 무기 들어라!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달려가는데요. 아비가일이 막았었어요. 아비가일이 하나님 생각하시라고, 하나님 생각하시라고, 다윗이 그 말 듣고 돌아섰어요.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남자들한테 물어보시죠. 여러분은 여자 말 잘 듣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아내들 말 잘 듣나요? 내 남편은 내 말 잘 듣는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여종들. 남자들요. 고약한 남자들은 안 듣습니다. 아내 말만 잘 들어도 복받을 일이 많을 건데, 저처럼. 그런데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고대 근동, 3000년 전 고대 근동 문화에서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달려가다가 여인의 말을 듣고 돌아서는 거는요, 엄청 체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말을 듣고 돌아선다는 거. 이거는 사울의 체면을 깎아도 보통 깎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다못해 우리는 남자가 칼을 빼면 뭐 호박이라도 물라도 빼야지 이러잖아요. 우리도 칼 빼고 달려가다가 여인의 말을 듣고 돌아선다는 거는 그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멈추어 설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돌아설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멈추어 설 줄 알고 돌아설 줄 아는,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아, 여기서 그쳐야 되는구나. 그럴 때 자기 체면이 상한다, 손치더라도 돌아서고 멈추어 설 줄 아는, 그게 믿음이라고요.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시글락이 다 불타고 가족들 다 잡혀가고 모든 재산이 다 전리품돼 빼앗겼어요. 사무엘상 30장 부솔 시내에서 일어난 일이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말렉이 시글락을 불태우고 모든 걸 다 빼앗아 갔는데요, 다윗이 600명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추격전에서 세 가지 배려가 나와요. 첫 번째는 600명 데리고 막 달려가다가 200명이 지친 거죠. 낙오한다고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 군대 다녀오신 남자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낙오한다는 거는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낙오한 사람을 너희들은 여기서 쉬어 이러고 400명 데리고 갑니다. 400명 데리고 복수를 위해서 가족을 잡아간 적을 추격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요, 광야에 쓰러진, 누군지도 몰랐어요, 광야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내버린 거거든요. 정신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정신을 차렸다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혼수 상태,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먹이고 쉬게 하고 돌봐준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렸는데 아말렉의 버림을 받은 애굽 사람이었어요. 추격의 발판, 승리의 발판을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아말렉을 추격해서 400명 데리고 가가지고 도망친 아말렉이 400명이니까 얼마나 수가 많았겠어요. 이기고 돌아왔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주 불량배 같은 사람, 고약한 사람들이, 다윗 일행 안에도 불량배, 고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30장 22절에 이 사람들은 나고병, 우리랑 같이 싸우지 않은 사람, 책임을 끝까지 다하지 않은 사람, 무책임한 사람. 그러니 이 사람들 내쫓아버리자, 쫓아버리자.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 이 사람 내쫓자. 우리 편이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면 30장 23절에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 아니냐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 아니냐 우리 힘과 능력으로 싸운 것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리품을 다윗이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 고약한 사람 이 불량배들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아니냐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우리가 싸워서 도로 찾은 물건이니 저 사람들에게는 줄 수 없다. 다윗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독차지할 수 있냐. 그러니 전장에 내려갔던 사람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사람의 몫이 똑같다. 그래서 같이 분배해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요. 새로운 윤례가 되었다고. 새로운 문화가 됐다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 자기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전리품인데 다 네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내가 얻은 전리품이지만 일하지 않은 사람의 목 절반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밭에서 내가 농사 지었는데 다 내 거 아니고 밥 못 둔 게 있고 가져오지 말고 떨어진 이삭 죽지 마. 왜냐하면 깨꼬고 가부들이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룻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의 배경이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게 다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지갑에 있는 돈이 다 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버렸다고 다 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의 목, 연약한 사람의 몫이 있다는 거죠. 최소한 절반은 돼야 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즘 같은 경쟁, 무한 경쟁 시대에 요즘 같은 승자 독식 시대에 이런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배려하는 거예요. 지친 사람 배려하고 쓰러져서 정신 잃은 사람 배려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물에 발 담그고 놀았던 사람 배려하고 배려는 배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을 다 나누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배려를 배워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배워야 된다고요. 이를 악물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를 악물고 목표를 달성해서 많은 것을 움켜쥔들 그게 다 내 거냐? 아니고 아니고 물론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지만 그렇다면 나눌 수 있는 몫도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내 몫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몫을 점점 늘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강한 사람을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를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자꾸 모델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꾸 뭔가 힘을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큰소리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노력해야 될 거는요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고 연약한 영혼을 품어낼 줄 아는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돼요. 시편 82편에 하나님이 신들을 심판하시고 지존자의 아들을 심판하시는 이 사람들은 거침없이 살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었어요. 나는 신의 화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것처럼 제일 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은 너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편들지 않는구나. 네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편들 줄 모른다면 너는 보통 사람처럼 죽을 거야. 네 이전에 큰소리 치다가 죽어간 그 고관들처럼 너도 죽을 거야.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고약한 사람은 여전히 기세등등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82편 8절이 기도로 끝나요.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세상의 악한 세력이요 당장 무너지지 않아요. 당장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편들어도요 너는 바보냐 네가 이래서 얻은 거를 뭐하러 그 사람을 나눠주냐 그러니까 너 그 사람이 더 점점 무책임해지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 편에 서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이러면 너 바보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기도로 끝나는 이유는 고약한 세력이요 금방 무너지잖아요. 선과 악이 싸우면요 선이 이기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은 원칙을 지키는데 악은 수동한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반칙 쓰는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과 악이 싸우고 빛과 어둠이 싸우면 빛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아요. 선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아요. 고약한 사람하고 성질 부리고 싸우면 우리는 성질 부리지 말라고 설교 시간에 안 못하는 거 있다 이러는데 그게 어떻게 이 싸움이 되겠어요? 이게 고약한 사람하고 싸우면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래서 제가 늘 지는군요. 이렇게. 우리가 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가 능력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폭군 사울을 쫓겨다니던 다윗이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은 믿음의 원칙 부여잡고 살고 연약한 일을 돌보다가 승리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자 독식 문화를 막 부추기는 이 세상 풍조에 대항하는 것 필요합니다. 연약한 사람 무시하는 세상 풍조에 대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기세등등한 사람들 많아도 하나님의 뜻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를 늘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 무시하는 악한 세력이 있으면 대항해야죠. 너 그거 아닌 거야.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이렇게 대항하고 하나님 저 연약한 이 무시하는 악한 세력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을 뒤따라서 연약한 사람 편에 서고 주님을 뒤따라서 주님을 본받아서 연약한 일을 품어내는 인생 사는 그게 우리 사명인 거죠. 그런 사명 감당할 때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죠. 주님을 뒤따라 연약한 사람 편에 서고 주님 뒤따라 연약한 일을 편드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